요서 5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다 강해하고 이제 몇몇 소단락들로 나누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개괄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소단락이죠.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소단락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두 번째 소단락은 5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5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5장부터 8장 앞부분까지, 후반부는 8장 뒷부분부터 12장까지입니다. 전반부에는 여리고 성전쟁, 아이 성전쟁이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남방 정복전쟁, 북방 정복전쟁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장부터 8장 앞부분까지를 보면 각 장이 일목요연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정복전쟁을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장은 여리고성 정복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다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간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요단강도 건너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장소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 정복 전쟁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려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그냥 땅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전쟁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기 위한 언약전쟁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정복전쟁을 할 때 어떤 모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한번 이제 여리고성 전쟁이 있으니까 여리고성 전쟁을 위한 준비, 이게 5장에 나옵니다. 5장은 준비, 6장은 여리고성 전쟁이거든요. 그럼 5장에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세 가지 행동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켰고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군대를 준비하거나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략을 잘 짜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땐 이런 방안, 그 다음 이런 방안 해서 A전략, B전략, C전략에서 쭉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과 관련해서 물질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했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준비했는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군화를 벗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이유는 간단하죠. 전쟁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감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쟁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 준비하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서 있는가. 이거를 잘 준비해요. 그래서 5장 내용을 보면 흠잡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흠잡을 것 없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순종으로 준비를 하고 6장에 가면 여리고성 정복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패턴이에요. 이거는 준비를 잘하고 아름답게 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가 이런 것만 있느냐?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준비가 있는데 그건 7장입니다. 7장과 8장이 맞물려 있는데 8장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7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불행하게도 처음에 아이성과 전쟁을 했는데 패배를 합니다. 근데 왜 패배를 했는가? 그 이유를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무슨 죄악이 있는지를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이제 색출을 해내죠. 그래서 아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간을 공동체가 가서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생겨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7장이 기록하고 있는 아간 사건입니다. 이 아간 사건은 그냥 단독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8장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으니까 무엇이 죄였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앞에 나왔던 5장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거죠. 다만 5장에서는 죄 없이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면 7장에서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걸림돌이 없게, 장애물이 없게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는 뭐 조금 달리 보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온전하게 준비하고 승리하거나 아니면 부족해서 죄가 있을 경우에 회개하고 순종하거나 회개하고 승리하거나 어떤 경우를 취하든 여하튼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기왕이면 여리고성 정복 전쟁처럼 온전하게 준비하고 승리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해서 심판받고 형벌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불행한 일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루고 먹고 살 만큼 되고 하면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하게 준비하지도 않고 죄가 있을 때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고 말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탄이 나고 결국 심판을 받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 전혀 달라 보이지만 두 종류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두 종류의 하나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정복전쟁들을 이렇게 쭉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전쟁도 그렇고요. 아이성 정복전쟁도 그렇고요. 결국엔 다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전략을 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 보시면 잘 알고 있죠. 이 성을 이렇게 돌다가 일곱째 날 일곱하기 돌고 이 나팔을 불 때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전쟁을 시작하는지도 하나님이 정해서 알려주십니다. 아이성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복을 보냈다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향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와서 행동을 했을 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점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 전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인 전쟁 전략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싸움을 시작하고 언제부터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이게 천사들이 전쟁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건 세밀하게 보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웠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전쟁을 이기고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아이성 정복전쟁 그 다음에 다른 정복전쟁 이런 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건 아니면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시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찬가지죠. 어떤 종류의 은혜를 받게 되건 내가 무언가를 정복해야 될 때,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과정도 주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복전쟁을 보면 한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할 때에 항상 상황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참 묘한 부분이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기왕에 수백 년 전부터 주시기로 했던 거 그냥 옛다 하고 그냥 턱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서 전쟁을 할 때에 승리도 하지만 패배도 합니다. 패배도 합니다. 가서 막 가나안 거민을 죽이고 정벌하고 전멸시키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특징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손쉽게 차지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하고 죽임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을 얻게 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패배를 경험하는가? 여기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죄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패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좀 더 갖게 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패배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불신앙 때문에 패배해도, 믿음이 없어서 패배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한 게 들었는데, 짧은 걸 하나 들었거든요. 그다음부터 박영선 목사님 설교가 조금씩 계속 뜨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이게 완전히 성경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겸손과 관련된 거였는데,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느냐 하면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 하얗게 된 할아버지가 된다며 하시는 설교인데, 사람은 언제 겸손하게 되느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때 겸손해진다. 오래 목회하면서 기도 많이 해서 겸손해지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다 지가 잘난 줄 알고 눈에다가 힘을 주지, 기도 열심히 했다고 겸손해지지 않는데 큰 실수를 저질러서 벌을 받거나 그러면 누군가 사람들 앞에 나를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해서 정말 겸손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과연 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기는 하지만 마음에도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잖아요. 너무 쓰라린 경험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나쁜 결과만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나태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한번 패배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이성 전쟁을 할 때 패배했잖아요. 왜 졌는지도 모르고 패배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죽어 나자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서 결국에 아이성 정복하러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배스라는 경험이 있지만 패배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또 믿음으로 다시 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가나안 정복전쟁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실패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해서 죽을 때까지 쭉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십니다. 가끔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그 나쁜 놈의 자식, 이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해서 막 아브라함도 죽일 놈, 이삭도 죽일 놈, 베드로도 나쁜 놈 막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성경에 그러면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종종 아이들이 하는 때가 있거든요.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흠이 없거나 잘못한 게 없거나 불신앙으로 행동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성경에 다 써놓은 거다. 잘한 것만 써놓을 것 같으면 무슨 걱정.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러나 흠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냥 복만 덩그러니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언약전사다. 할례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으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우리가 늘 소망하기를, 또 내가 부족하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 베푸시고자 인도하실 것도 또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회개함으로 잘 준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자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40년 동안이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감당하며 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심판을 받아 전쟁에 패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며 기업으로 분배받게 하신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붙잡아 주셔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는 소망과 힘을, 그리고 다시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모든 복도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